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읽은 이 20장 19절부터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본 대로 첫 번째 장소는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부활하셨던 그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이었고 지금 이 장면은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19절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19절 후반부터 2, 3절까지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세요. 시간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녁 때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그래도 하루가 온종일 다 흘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첫 번째 장소가 무덤이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그때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 이제 첫 번째 장소였고 지금 장소는 이제 시간이 첫날 저녁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완전히 다 흐른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던 사실을 소식을 전해 듣고 하루가 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날짜를 다르게 세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활 후 둘째 날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19절 그 뒤에 보시면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이제 모여 있었던 것이고요. 집 안에 모여서는 문을 다 걸어 잠근 겁니다. 아마 안에서 걸어 잠궜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들을 닫았다 했을 때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튀라입니다. 튀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세 번의 장소 이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난 당하실 때도 처음에는 동산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안나스의 집이었는데. 안나스의 집을 묘사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뜰로 끌고 갔죠. 그리고 나서는 밖에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문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되던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튀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두 번째 장소도 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문 저쪽에 그리고 제자들은 문 들어가지 못해서 이쪽 편에 따로 이렇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장소가 어떠하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제자들은 문 이쪽에 예수님은 문 바깥에 못 들어오겠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묘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 이유가 19절 바로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에서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매를 맞을까봐, 죽을까봐, 손해를 볼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갔던 것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렵고 매를 맞을까봐, 죽임 당할까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다음엔 우리들한테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이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른 새벽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야죠. 어디 계신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주님이 잘 가시던 곳으로 찾아가겠죠. 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전에 두려워하던 것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싫어하던 것을 계속 싫어하고 그래서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계시든 말든 난 모르겠다 하고서는 계속 고민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계속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자식들아 너희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나가 떨어지든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죠. 그 뒤에 보시면 19절 중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찾아오사입니다.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어디에 서셨냐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것도 참 묘한 배치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혼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서시고 자 믿음 없는 놈부터 맨 앞에 첫째 매맞을 놈들 첫째 빠따부터 쭉 서라 이렇게 쭉 세우신 게 아니고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함께 서 계셨다. 그러니까 이게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르시되 이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찾아오셨으면 제자들이 회개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변명이라도 이렇게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가운데 서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상처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참 어색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을 때는 언제 보냄을 받아야 될까요? 좀 믿음이 괜찮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보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가 하다못해 예배드려 나올 때에도 밥 잘 먹고 뜨뜻한 데 있다가 나와야 예배드릴 때 마음이 편안하고 좀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있다가 오면 정말 이게 나 하나도 추스리가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2절에 보면 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권세를 맡겨주셨어요.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용서받게 하실 것이다. 내버려 두면 그들이 용서 못 받는다. 이건 뭐 설명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귀한 권한을, 귀한 권세를 맡겨주시고 그 권한을 가지고 가서 사역하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찾아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베풀어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놓고 보면 참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과 그들을 찾아오셔서 여지껏 베푸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장면만 놓고 봐도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저것 행하지만 결국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찾아오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주님이 우리 상한 마음도 상한 영혼도 내가 죄져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참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게 부활 이후에 펼쳐진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보인 모습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티라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 딱 걸어 잠그고 나는 몰라요. 나는 힘들어요. 그냥. 그리고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음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늘 주님을 꼭 붙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자들 찾아가신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저를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시고 믿음 없고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던 좌절 가운데 근심하던 제자들 찾아가신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론 우리가 어리석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보여주는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그런 것들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어서 참 사라지게 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